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2절하고 3절만 말씀을 주로 나누게 될 텐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우리가 두 번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종교적이었든 사회적이었든 아니면 세속적이었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그 교회가 정말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똑같이 모였지만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고 평강 가운데서 든든히 서갑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우리가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런 인사 말을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와서는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감사가 너무 소중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뭐냐 하면 감사. 바로 감사에 대해서 2절은 이야기하는데 감사로 시작하면서 감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2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란 말에는 1절에서 말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모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 선교팀의 세 명을 모두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감사는 어느 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감사를 해야 할 분은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를 해야 할 곳이 어쩌면 많았을지 몰라요. 나와 함께 선교팀이 되어서 일을 했던, 동역했던 실루아노나 디모데에게도 감사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어쩌면은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자신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의 이 동사의 목적어는 하나님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 해야 하느냐? 항상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냥 어쩌다가 가끔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언제나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한 줄의 말씀 속에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감사를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런 감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 말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말한다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그 이름을 하나씩 기억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앞에 어느 집사님이 앉았구나. 아, 저 뒤에 어느 권사님이 앉았구나. 어쩌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서 성도가 된 그 성도들 앉아있는 모습과 그들이 간절히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 무리를 인하여, 너희들 모든 성도들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되 바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들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교회, 감사를 항상 하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한 천명 정도 되면 아, 그 이름 다 부르고 기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아, 그 사람 요즘 한국에 가 있어요. 한국에서 잘 일을 마치고 오게 해주세요. 아, 이 사람 다음 주면 군대 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아, 우리 집사님 요즘 감기가 걸렸는데 아, 우리 집사님 요새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버는데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단지 세 번의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그 3주 동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역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이 바울과 이 팀들은 한밤중에 그 같이 있던 형제들이 몰래 도망을 시켜주니까 밤중에 야반에 도망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박해 속에서 고통스럽게 있는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었고 무엇이 기도하면서 이름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말씀을 우리는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 부르는 한 사람 김무슨 집사, 이무슨 집사, 김박무슨 집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도들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가볍게 보잘것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짧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굳세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합니다. 그들은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합니다. 역사, 일을 한다는 것이죠. 뭔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애쓰고 고역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향해서 달아오는 그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그들은 절대로 꺾이지 않고 정말 강인한 신념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바로 이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이죠,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권사님들로 하여금, 우리 집사님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 때에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역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 이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강한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 믿음인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실행한 일들이라거나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을 역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삶의 원리로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에 의해서 삶의 어떤 행동이나 삶의 모습에 의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 평가되고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론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결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간 동안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믿음들이 우리가 떠나오고서 6개월 정도 지난 이 순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이 어떻게 행하여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났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기억을 하고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말이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변화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받았을 때 믿음은 우리를 그대로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쫓아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세 번 안식일 3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들이 믿음을 갖고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안 하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우상 덩어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버렸어.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변화였어. 첫 번째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변화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의 사명이자 그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전문 기독교 사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러면 저는 뭐 삶을 은퇴하고서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늙으면 저 남미에 가서 선교사로 그냥 있고 싶어요. 전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부 다 신학교 간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교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사역자가 되는 것 또는 오직 종교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일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여전히 교회로 모였지만은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 씀씀이와 그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 사람 믿음 오래되었어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음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굳이 여기서 믿음의 역사란 말을 썼을까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믿음의 결과들이 정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관계의 모습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믿음이 되었고 선택도 되었고 부르심도 받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기 우리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6장에 이제 4절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아주 가장 절대적인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보고 있는 사랑은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쏟아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정말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만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지고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건 뭐냐? 희생적인 자기 부정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수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고는 정말 고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힘든 것을 다 무릅쓰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을 수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사랑의 짐을 지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병들었든 어떻든 가난하든지 무지하든지 보잘것없든지 골치 아프든지 그들이 뭔가 부족하든지 그들이 좀 뾰족하고 같이 어울리기 힘들든지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수고롭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짐이 되도록 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은 수고로 완성되고 수고여야만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감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에는 형제 자매의 행복을 간절히 기원하거나 형제 자매가 행복해졌을 때 그걸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수고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수고합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초콜릿 보셨어요? 이게 JTBC인가 어디에서 나오는데 어떤 하여튼 두 남녀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서울에 사는 의사인데 저기 전남 완도에 지금 눈이 다 번쩍 뜨였어요. 연속극 얘기하니까 전남 완도에 가야 될 일이 상을 당해서 가는데 술을 한 잔 먹어서 운전을 못한다니까 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가 대리운전한다고 완도까지 6시간을 운전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이 여자가 약간 정신을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충청도 보령에 가 있는 일이 있는데 이 남자가 전화를 받고 나서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 테니 하고는 2시간 반 걸리는 보령을 바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에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없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사랑을 하면 수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왜 사랑의 수고라 했느냐? 사랑은 수고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은 바로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 자녀라고 불리는 그들을 위해서 서로서로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는 감사와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인내라는 소망이라는 게 뭘까? 소망. 빌립보서 1장 6절은 아주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한테 잘 얘기해 주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너희 속에 바로 성도들을 얘기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착한 일이란 뭐냐? 구원의 일. 너희 속에 구원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들이 다 있어요. 정말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소망은 바로 인내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인내라는 건 뭐야? 그냥 참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말이죠. 그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표현된 말은 어떤 반대, 역경, 시련, 고난, 박해 무엇이든지 있든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아주 강인한 그런 대응,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누가 때리면은 물론 맞죠. 맞지만은 그 맞음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맞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꿋꿋이 세워져 있는 그 마음, 그런 것을 바로 인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서 꾹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무척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인내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바울이 직접 그것을 겪고서 밤에 도망갔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사람들은 지독한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어요. 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도망을 와가지고 베레아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베레아까지 옵니다. 바울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아주 집요한 그런 반대자들입니다. 그런 반대와 박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런 박해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매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아주 근간하고 꿋꿋하게 그들이 저항하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인내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인한 사람들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소망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무슨 소망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인내를 갖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내를 바울 사도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보다도 좌절보다도 무너짐보다도 아니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바로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장차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꿋꿋하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옆에서 지키시고 간섭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설사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세우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우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정말 바울 사도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항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들의 그 모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성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수고를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거는 좀 추상적인 명사들입니다.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명사들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야만 믿음이 믿음되고 사랑이 사랑이 되고 소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위대한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들 안에 기독교 전체가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전부 기독교 전부라는 것이에요. 우리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를 갖다가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이 셋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역사, 수고, 인내는 그 최고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행동의 규칙입니다. 역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애를 쓰고 고된 고역을 치르고 짐을 지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아내고 모두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마지막 일곱 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계시록 2장 2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바로 뭐냐?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의 역사와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향해서 만약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나는 너희 교회에 내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나는 너의 믿음의 역사, 너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너의 나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그것이 책망으로서가 아니라 칭찬으로서 보았다는 이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쏟아졌던 그 은혜,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오늘 2020년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이미 믿음도 주어졌고 은혜도 주어졌고 소망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 사랑, 소망을 우리는 역사하며 수고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사 우리가 이런 모습의 성도, 이런 모습의 교회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예수.